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어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상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전쟁,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세상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악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수만큼 그것을 위협하는 죽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 쾌적함이 있을 뿐 그곳에는 뱀이 숨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임금이라 자처하는 사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악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들은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전쟁에 나서면 내가 죽고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신자라고 해서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는 신자라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상적 어려움들, 자연재해, 질병, 전쟁, 사탄의 시험 등등 이런 것들이 빗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나 여자 배우는 자신에게 유방암 인자라는 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런 방책들은 궁극적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질병은 우리가 다 겪게 되어 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처럼 세상에서 겪고 있는 신자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3절부터 8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언급된 두 가지 위험은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24편에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단지 무슨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죠. 창세기 10장 9절에 구스 후손 중에 니므롯을 언급하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사냥꾼은 꽁이나 토끼를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 피를 흘리는 살인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믿는 자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올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교활한 공격을 가리키죠.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속임수를 사용해서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신자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세력을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염병이 가진 파괴력,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절절히 절감했습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컸는지, 과거에도 패스트 등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위험이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마치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의 공격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고, 낮의 화살은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적들의 공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예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한 자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깃과 날개로 표현하고 있죠. 깃, 날개. 이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보호를 의미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패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방패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시인은 시편 47편 9절에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방패와 같은 이 강력한 힘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애로운 방식으로, 강력한 힘으로,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11절 이하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인 우리들까지 아 이거 사실이 아닌데 항상 믿는 자가 보호받는 게 아닌데 하는 이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실제로 이런 모든 전쟁의 위협이나 또한 살인자의 공격이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과연 신자들은 제외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절대로 올무에 빠지지 않으리라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환난 당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되느냐라고 할 때 앞서 제가 언급한 각종 위험, 사냥꾼의 올무, 또한 낮의 화살, 밤의 공포 등등과 같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다. 그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언급드린 바대로 깃과 날개 혹은 방패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따스함과 자애로움과 강력함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아, 그 신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진정한 보호자는 성전이 아니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진정한 보호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존자,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지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샤다이, 아시죠? 엘리샤다이. 하나님이 가장 높고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다. 이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자기라는 태양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폭풍우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새끼새가 어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신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각종 위험이 상존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와 또한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저는 잘 그러지 못하는데 제 장인 어른은 제가 지금까지 뭐 돌아가셨지만 항상 이 차에 앉으시면 안전벨트를 하고 반드시 기도를 한 10초에서 20초 하고 떠나세요. 그냥 떠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언뜻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뭐 전쟁에 나갈 때만 혹은 바다로 배를 타고 항해할 때만 기도해야 그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 배나 비행기를 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전염병이 들이닥쳤을 때 전쟁에 나갈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작동됩니다.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발휘하지 못해요.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 항상 어떤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요리 문답 해설도 쓴 분인데요. 1666년에 런던의 패스가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비참한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목회하기로 작정을 하고 런던에 들어가서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동료 토마스 두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두리틀이 빈센트 이 교회에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런던에 들어가서 매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해 1666년도 그해 런던에서만 6만 8천 명이 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빈센트의 건강은 조금의 이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678년에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실 때까지 토마스 빈센트는 끝까지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자들 중에는 빈센트 목사님처럼 패스트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패스트에 감염이 되어서 죽은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 더 지켜오신다라고 말했는데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는 전투에 나섰다가 카펠에서 전사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존 녹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는 노예 잡혀가지고 게리선이라고 노예 무역선 아시죠? 밑바닥에서 그냥 평생 노만 져야 되는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3년 만에 탈출에 성공을 해서 결국 스코틀랜드로 복귀하여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빈센트 목사나 존 녹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패스트 환자를 돌보다가 죽은 개혁자나 혹은 츠빙글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의사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감염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환자 저 환자를 돌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심한 사람들은 조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염병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만난데 가족들을 감염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서 사회 가다가 자기만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다 감염시켜서 모두 다 죽는 게 낫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꼭 전염병의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믿음이 좋고 그러시면 믿음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중요성 때문에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내적인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이죠. 에스더 마찬가지죠.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천사를 보내어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포획하러 온 자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 하속 말구의 길을 베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도구나 혹은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를 만드셔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다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살갑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올바로 해석해야 될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믿는 자라고 해서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빙글리처럼 개혁자처럼 죽음과 질병에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항상 한 본문을 해석할 때 전체 성경의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한 본문으로 성경 전체를 다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한 구절 하나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구절 하나로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 믿고 구하면 응답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셨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12절 말씀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무슨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페스트가 창궐한 지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페스트에 걸려서 죽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신 바대로 11절 12절 말씀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편에 보니 주의 사자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라고 약속했으니 뛰어내리라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내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또 혹은 자기가 스스로 그 과정을 만들어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녀가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한번 두고 보겠다. 그래서 멀쩡한데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아파 죽겠습니다 연극을 하고 내 부모가 나를 찾아오나 찾아오지 않나 살펴보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평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위험과 고통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헌신을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오히려 시험을 내어서 하나님이 그 시험 안에 들어오시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사꾼 아닙니까? 많은 술수와 계책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잘못된 계책과 술수를 언제 내려놓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적인 방책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사자와 독사, 뱀, 위험한 세력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력들로부터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의식하시고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70인의 전도대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펼칩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죠. 또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표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난파를 당해가지고 그때 따뜻하게 하려고 모닥불을 피우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모든 사탄과 또한 죽음과 질병과 그 어떤 위험도 믿는 자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믿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신실하게 믿는 자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높이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대적들의 위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하신 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말은 단순한 믿음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지한 사랑과 헌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냥 아, 네, 압니다. 이순신 장군 제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그랬죠.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름을 안다는 말은 믿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 15절에 그가 내게 강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질병과 죽음, 전염병으로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요청에 응답을 받습니까? 믿는 자죠, 그죠? 믿는 자. 간단하게 말하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약속들은 이원태나 이경신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단지 믿는 자, 믿는 자가 이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고 높이신다고 말씀하죠. 이뿐 아닙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 놓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마지막 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봉을 받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각각 보상하고 보응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보게 됩니까? 이 생에서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생에서도 보게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언제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 마지막 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옳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멸절을 우리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1절, 2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기초해야 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상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과 위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전쟁과 질병과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에 앉게 되고 마지막 날 악인들의 봉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늘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긴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각종 재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